오늘 곧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신칭의 교리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죠. 수많은 종교가 사실은 자력 구원의 개념 속에서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뭔가 행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삶에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너무나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는 모든 종교에 어떻게 보면 구원의 사닥다리를 다 걷어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걸어 올라가서 정상에 이를 수 있다는 이 개념과는 상반되어서 그 사다리 자체를 끊어놓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늘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이고 그중에서도 유독 유대인들은 더욱 심한 어떤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거침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끊임없는 어떤 거부감 속에서 나오는 반론,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믿음만 고백한다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논리대로라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러면 죄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좀 더 지은들 어떠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5장 20절 앞쪽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아니 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면서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린다면서 그러면 죄를 덜 지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실 질문이나 반론을 우리가 부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로워졌을 때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 번 더 보자는 거예요.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기독교인의 이 세례를 가지고 그런 개변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할례 대신 세례받지 않습니까? 할례가 가진 유익이 무엇이며 할례가 가진 믿음의 정통성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더니 너희들은 또 왜 세례를 받느냐. 할례의 효력을 세례로 대체한 것이냐? 할례가 효력이 없다면 세례는 무슨 효력이 있느냐? 이제 그런저런 또 얘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에 더 거하겠느냐? 아,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요새는 좀 죄를 덜 지었나? 죄를 더 지어야겠구나. 이런 소리는 적어도 안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뭐 정말 오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면 왜 나는 차라리 죄나 실컷 짓다가 늦게 예수 믿고 늦게 세례받지 유아 세례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하는 그런 우리가 이 흔한 질문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가 깊어지는 것, 그건 사실 극명한 대비일 뿐이지 빛과 어둠이 짙어서 대비가 될 뿐이지 어둠 속에 오래 거했다는 게 무슨 큰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더 밝은 빛을 위해서 더 짙은 어둠에 있어야 빛이 식별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랜 어둠에 있었다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유익이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더욱 사모하기 위해서 어둠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세례 진정한 의미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건 죄에 대하여 죽는다. 그건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욕심과 정욕도 못 박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란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게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죽었으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것 아니에요. 죽었는데.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다시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죠?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죽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육신의 몸이 걸려 있는 걸 봐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침례라고 부르는 것은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물에 잠긴다는 것은 이미 옛 자아가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온전히 물에 들어감으로써 나는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의식화, 세리머니로 만든 것이 침례, 세례 아닙니까? 뭐 다른 타교인단에는 문 몇 방울 뿌리고 말지만은 문 몇 방울 뿌리는 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옷 다 벗고 물에 들어가서 그걸 하는 게 뭐 마땅치 않고 그런 장소도 적절치 않으니까 세례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물 몇 방울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것 그게 이 뜻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 아니 나도 죽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이게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살아있는데 그러나 죄의 몸은 죽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게 옛사람, 새사람 그리고 또 뭐 이 자꾸 대비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과 대조되는 옛사람을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 따라올 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있는 채로 입은 옷대로 따라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죠. 옛사람을 부인하고 옛사람을 정말 버리고 새사람으로 쫓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또 그 포도주와 포도주 가죽의 비유처럼 말이죠. 새 생명을 옛 죄의 몸에 담지 말아라.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그래야 가죽 부대도 지키고 새 포도주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가장 그 큰 오해는 종교적 오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점점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교육이나 도덕이나 윤리는 개선되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거듭남에 있다는 것이죠.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는 사건, 이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위로부터 나야 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잉태되는 것, 그때 우리는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안에 날마다 자라나는 이 새 생명의 변화, 그건 우리가 경험하는 조금씩 조금씩 날마다 날마다의 개선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본질이 우리 안에 잉태된 것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강조하지만 이 새 생명이 잉태되는 사건은 여성들이 임신이 되어서 이제 내 안에 다른 생명이 잉태됨으로써 입덧이 시작이 되고 그 입덧은 마치 우리가 그 지금까지 좋아하던 익숙한 것들, 지금까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거부하듯이 우리가 그 새 생명이 잉태되면 우리는 그동안 죄의 습성을 따라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입덧으로 끊어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입덧, 세상에 대한 거부감, 거짓말을 그렇게 편하게 하다가 거짓말이 안 되고 말이죠. 술, 담배가 그렇게 즐겁다가 어느 날 담배가 그냥 엮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입덧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렇게 뭐 술, 담배 끊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뼛속 깊이 우리 안에 이 저기 저 각인되어 있던 죄성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하던 마음, 그렇게 남을 분노하고 증오하던 마음, 어떻게든지 나를 자랑하고자 하던 마음, 어떻게든지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그 사다리를 걸어 이렇게 올라가고자 하던 그런 이 상향적 욕구,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냥 뭐 없어져 버린 걸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했을 때 일어나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이제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가면 다시 또 한번 보겠지만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새롭게 살리시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이게 다른 삶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연합했다면 부활도 연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이미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어야 부활하죠. 죄의 몸이 죽었다. 옛 자아가 죽었다. 옛 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산다. 새 생명으로 산다. 새 피조물로 산다.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거듭 바울 서신서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주제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이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래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린도서 4장 16절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고 이건 사라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속사람, 겉사람 이런 표현 나오죠. 그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한번 더 읽고 갈까요?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잉태됨으로써 우리는 종류가 다른 인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원죄에 찌든 인간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것을 날마다 기뻐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생명으로 잉태된 자다. 따라서 나는 세상에 입덧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한번 에베소서 몇 장이죠? 안 보이네. 4장 24절. 4장 23절 24절 한번.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새 생명이란 뭐냐?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가 새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9절 하나만 더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그 과거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아무리 배워봐야 뭐 박사학위를 두 개 세 개 받아봐야 그 옛사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강한 욕구, 그 지식의 자랑,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그렇게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걸 쓰는 의의 병기로서, 의의 도구로서, 의로움의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는 지식으로서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아, 이게 나를 위해 배운 게 아니구나. 소위 옛날에 한동대학에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소천하셨지만 배워서 남주자. 이런 학교의 교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배워서 남주자.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자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다 자기 잘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너 그렇게 해야 너는 출세한다, 성공한다가 아니라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자. 남을 주기 위해 왜 공부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다지 아니하리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이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더 이상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죄의 습성은 남아있어요. 이 육신을 뭐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더 이상 죄의 형벌에서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우리의 이 형벌로 갚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예수님이 다 갚으셨으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증거란 말이죠. 옛날에는 한번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그 생각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잉태된 이후로는 이상하게도 그 생각에 제동이 걸려요. 브레이크를 밟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마찰하고 충돌함으로써 그 생각을 더 이상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이를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이루어지는 갈등의 시간을 성화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신칭의, 의롭게 되었어요. 칭의,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상황들이 주어진단 말이죠. 내 옛사람을 완전히 끌어내기 위해서 이 신앙적 갈등의 시간을 우리가 말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출창하는 거죠, 우리는.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내가 자꾸 낙심이 되고,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남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왜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영향력으로도 벗어나서 본질적으로 성령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잔불이 남았단 말이에요. 마치 큰 불은 잡혔지만 잔불을 끄지 못한 게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의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전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가상인식이라 그러나요? 뭐, 다리가 잘린 사람은 다리가 잘린 줄 모르고 계속 다리를 만지려고 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리가 없어졌다는 걸 모르고, 죄가 이미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옛 죄를 자꾸 이렇게 더듬는 버릇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우리를 자꾸 찝쩍거리는 이 사탄의 이 유혹이나 사탄의 이 접근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 할 수 있어야 된다. 너는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왜?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내 죄의 몸은 죽었다. 라고 선언해야 된단 말이야. 그건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정말 분노가 쑥 들어오면은 꾸짖어서 내보내야 된단 말이야. 나를 분노케 하는 이 악한 영은 떠나라. 그 명령할 수 있는 까닭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영,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과감히 노하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내게 틈타지 못합니다. 음란의 영이 들어와더라도 옛날에는 그 음란을 즐겼지만 지금은 노. 너는 나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경험해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8절, 9절 말씀의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께 권세를 행사할 수 없었듯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가 죽으시면,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내 죄 몸은 죽었다. 이걸 계속 우리에게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다, 나는 기절했다. 이러면 또 깨어나가지고 또 자꾸 살아서 꿈틀거리니까 나는 죽었다.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 걸려있는 내 몸을 봐야 돼. 십자가에 나를 걸어놓고 봐야 돼. 묵상을 해야 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도 안 돼가지고 이것도 뭐 성질도 나고 자꾸 옛사람이 살아서 불끈불끈하니까 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은 악한 영도 우리를 얼마나 충만하게 건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걸 할 건가? 밤에 불을 꺼놓고 그 방 좁은 방에서 말이에요. 맨날 이렇게 이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걸려있는 흉내를 내고 한 15분 있으면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한 30분씩 있으면 이제 둔감해지지만. 이러고 밤에 그냥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서가지고 그냥, 주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한 참여한 의미가 뭐예요? 장례식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식은 곧 장례식이다. 그렇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져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례식이 치러졌더니 이제는 죽었었기 때문에 사단이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와서 툭툭 건드려보고 죽었네. 그래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살기가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기는 오죠. 다가오죠. 여전히 오지만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일 줄로 믿으십시오. 그 진리하는 삶에 자유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세 가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내가 죽었냐 안 죽었냐 확인하는 건 간단해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욕구에 시달리냐 안 시달리냐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냐?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죽음이 두렵냐? 아유, 죽음아 어서 와라. 잠시 여기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게 이미 사망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죽어도 좋대는데, 아니 죽었대는데, 나는 이미 죽었대는데 죽음이 뭔 날 더 두렵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 이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소유욕에서 풀려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뭘 소유할 수 있어요? 내 것은 없구나. 그 생각이 당연해지지 않아요? 내 것은 없구나. 술만 취해도 넥타이 풀어주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옛날에 막 술 취하면 막 혁대도 풀어주고 넥타이도 풀어주고 내 거 아닌 것처럼 살았는데 저는 아침부터 이런 얘기에 죄송하지만 어쨌건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소유로부터의 자유, 예, 인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아주 보편적인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게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집적거리면 그냥 웃고 말면 돼요. 그죠? 아, 뭐, 나 자꾸 집적거려 보지 않습니까?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건드려 볼 때. 한번 웃으면서 난 죽었어. 속으로 그러면 되지. 오늘도 죽었지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참 어려운 시대예요. 뭐 코로나에다가 또 폭우가 시작이 돼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정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까닭도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기도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저 이웃을 위해서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도 기도하고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참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사가 생각이 나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웃을 기억하면 이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방에서 정말 들려오는 소식이 어둡고 힘든 소식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다고 시위를 하고 또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 또 그 가운데 수많은 비피해가 있었습니다. 중국 땅과 일본 땅을 뒤덮었던 비피해가 다시 한국 땅에 상륙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꼭 주님 연약한 자들이 먼저 희생당합니다. 없는 자들 그리고 병약한 자들이 꼭 먼저 희생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희들 마음을 통해서도 어렵고 힘든 자들을 주님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의 증거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실에 누워서 기도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먼 타지에서 어쩔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는데도 고립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건 어떤 영변에 있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구원받은 삶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목표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완성된 구원을 향해 늘 흥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례받은 우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진리 안에 자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 생명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을 끝까지 아버지 거처에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다시 한번 그 세례를 그 세례의 참뜻을 기억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세례받은 세례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